사무엘하서 13장 30절부터 33절까지 읽습니다. 저희가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그 옷을 찢고 땅에 엎드러지고 그 신복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고하여 가로되 내 주여 소년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저가 압살롬의 누이 다마를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개념하지 마옵소서.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도 모른 채 하나님을 부르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깊이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들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져야 되고 또 교회로 모이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만을 듣기를 원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교회가 진리를 거부하거나 또 복음을 반대를 한다면은 분명 그것은 교회라고 일컬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교회라면은 복음을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만 듣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교회가 다 그렇게 하고 있지 뭐 다른 말을 들으려고 하고 있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지만은 근데 이상하게 이 성경을 성경 그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전하거나 또 복음을 복음 그대로 전하는 것을 교회가 환영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상당히 만연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오히려 교회로부터 배척을 받고 거부를 당하고 있는 것 그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복음을 원해야 되고 또 복음이 전해지면은 그것으로 크게 기뻐해야 될 교회가 오히려 복음을 밀쳐내버린다. 그걸 그대로 들으려고 하지를 않고 있다. 이게 지금의 현실이다. 도대체 왜 그러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다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교회가 그 교회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계산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계산이 있는데 교회가 갖고 있는 그 계산, 그 답이 복음하고 뭔가 안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쪽에서 99 그러면은 성경은 81 뭐 이렇게 뭔가 생각에 딱 들어맞고 원하는 그러한 답을 내어줘야만이 아 그렇지 맞지 그게 진리지 이렇게 짝짝꿍이 되겠는데 이쪽서 99 그러면은 성경은 18. 뭐 욕 같네. 88로 합시다. 88 그러면 64가 나와야 되는데 성경은 16.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88이 64가 아니고 왜 16이냐? 이건 안 맞다. 일체 내버린다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계산이다. 그건 아니야. 틀렸다. 이렇게 여겨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88은 16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게 왜 16이 되는가? 성경이 무엇 때문에 88을 64로 말하지 아니하고 16으로 말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답, 내 머릿속에 갖고 있는 그 답을 내어놔라. 그게 진리가 아니냐? 이러한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88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계산으로는 이건 64야 이런 답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16 엉뚱한 답을 내보이고 있는 거. 이게 복음을 배척하고 밀쳐내는 하나의 원인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88에서 왜 16이 나오느냐? 이 생각으로 가지를 아니하고 무작정 그건 아니다. 밀쳐낸다고 하는 겁니다. 내 계산에 안 맞다는 거. 그것만 고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현대 교인들의 접근 방식이고 도전이고 고집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의 계산과 나름대로의 답을 가지고 말씀을 대한다는 겁니다. 내 나름대로의 계산과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철저하게 우리가 십일조를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그런 계산과 그런 답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리는 그러한 답을 내어주지를 않고 있다는 거죠. 진리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또 십일조라고 하는 그러한 옛규례는 사라졌다. 그걸 선포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성경이라 했을 때에는 그게 내가 가진 답과는 전혀 맞지를 않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껏 알아왔고 지금껏 애워왔고 지금껏 배워왔고 들어왔던 그러한 그 답이 아니다. 그러니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네가 원하는 네 계산에 맞는 그런 답을 내어놔라. 그게 진리다. 그게 복음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고집을 부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틀린 답을 제공하면은 이건 아니냐는 이렇게 밀쳐내버리는 것. 그게 지금의 어떤 말씀을 대한다고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기분을 맞춰주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원하는 답을 내어놓는 게 또한 진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진리 하는데, 여러분이 말하는 그 진리라고 하는 건 오히려 세상의 사고방식에 찌들려 있고 눌려 있고 물들어 있는 그런 우리들을 완전히 뜯어 고쳐놓기 위해서 우리의 그 찌들린 세상의 사고방식을 다 파헤쳐내가지고 봐라, 이게 너희들의 그 악한 사고방식이야. 이렇게 고쳐놓게 드러내게 달려드는 것이 바로 진리다. 그렇게 여기시면 되는 겁니다. 진리는 여러분 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여러분의 잘못된 것들을 완전히 다 파헤쳐버리고 뜯어 고쳐놓기 위해서 여러분께 달려듣고 있다는 것. 여러분은 그야말로 물어뜯기 위해서 달려든다는 것.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이러한 진리가 제대로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잘못된 계산과 잘못된 그 답을 뜯어 고쳐놓기 위해서 달려든다. 어떤 잘못의 생각이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압살롬이 암논에게 복수를 한 그러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암논에게 복수를 했는데 왜 복수했느냐는 잘 아시겠죠. 암논이 압살롬이 여동생 다말을 욕보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버려버렸어요. 그의 다말이 수치스러워하면서 한탄을 하면서 압살롬의 오빠의 집에서 2년간을 이제 거한단 말입니다. 2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기회를 엿보다가 압살롬이 드디어 암논에게 이제 복수를 해버렸습니다. 그 복수하고 난 뒤에 이제 오늘 본문에 일이 일어나는데 그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에 그 이제 소문이 다윗에게 잘못 전해진 거예요. 그 30절에 보면은 저희가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그렇게 되겠죠. 다윗의 귀에 들린 소문이 뭐냐면은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다 죽여버렸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들린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이 정확히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암논 한 사람 죽은 일이 전부 죽인 것으로 그렇게 와전돼 버린 것이죠. 여러분도 아다시피 소문이라고 하는 건 항상 믿을 게 못 되는 것입니다. 헛소문도 있고 와전되는 것도 있고 또 부풀려지는 것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 소문이라는 것이 사실 그대로 정확히 명백히 더하는 것도 뺀 것도 없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은 아마 극히 드물 거라 봅니다. 돌고 돌다가 보태주고 더 보태주고 항상 그런 거지 않습니까? 감기 들려 병원 갔는데 이게 나중에 죽었다. 한 바퀴 도돌면 장이 치렀다.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와전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소문은 함부로 전하면 안 되고 함부로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목사들은 주로 어떤 소문을 많이 듣냐면은 목사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어떤 소문이냐면은 어느 목사 어떤 교회로 갔다 사매했다 이런 게 상당히 자주 들어와요. 한 번 어떤 분이 이제 저에게 제가 잘 아는 이제 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에서 말하는데 야, 그 양반 그 교회 사매했다더라. 그 말을 저한테 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분이 교회를 사면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또 삶의 형편도 못 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들었다는 겁니다. 분명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아니다 그래놓고 확인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답은 누가 그런 말 하더냐고 목소리를 올리면서 화를 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소리 자기 교회에 들어가면 또 안 좋지 않습니까? 누가 그러더냐. 삶의 사자도 뜨는 일이 없다. 그게 바로 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도 모든 나들이 이제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31절에 보면은 왕의 권 일어나서 그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지고 그 신복들도 다 옷을 찢고 모세 선지라 굉장한 충격. 그걸 받은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죠. 근데 이러한 큰 충격을 받고 애통에 빠진 그 다윗에게 요나답이 와가지고 예, 사실적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31절도 보면은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고하여 가로되 내 주여 소년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저가 압살롬이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개념하지 마옵소서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요나답의 말은 이겁니다. 왕이요. 괜찮습니다. 아들이 다 죽은 것이 아니고 암논 하나만 죽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요나답의 계산식입니다. 자, 그 요나답의 계산식이 잘못된 게 뭔지 여러분 눈치채시겠습니까? 분명히 사실적으로 전해준 겁니다. 그런데 요나답의 그 계산, 그 생각이 뭐가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이치적으로 따지면은 요나답의 말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아들이 몽땅 다 죽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답이 전부 죽은 게 아니요. 하나만 죽었습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치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야, 내 아들이 전부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만 죽었다니 야, 괜찮네. 참 다행이네. 뭔가 이렇게 나올 법도 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답의 계산식이 뭐냐면은 오직 숫자를 가지고 따지는 계산입니다. 숫자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죠. 열 개를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한 개만 잃었습니다. 아홉 개는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홉 개 남았으니까 굉장히 다행입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계산식이 먹혀 들어가는 경우는 이겁니다. 잃어버린 그 한 개의 가치가 남은 아홉 개의 가치보다 훨씬 못하는 경우에 야 다행이다 괜찮다 이런 계산식이 먹혀 들어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10만 원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9만 원 있고 만 원만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야 다행이다. 9만 원 남았다는 것을 오히려 기뻐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면은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자식 문제란 말입니다. 자식이 10명이 있습니다. 사고가 나가지고 10명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아홉 명은 괜찮고 한 명만 죽었단 말이죠. 그럼 아홉 명이 살았다는 것으로 한 명은 죽어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자식 가진 부모 입장에서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잠시 동안은 아홉 명이 살았다는 그 생각에 야 다행이다 생각이 들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잠시예요. 일단 아홉 명이 살았기 때문에 여전히 한 명 잃어버린 한 명이 죽은 것에 그 자식 잃은 부모의 아픔과 슬픔은 그대로 있을 거라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게 부모의 심정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식 두고 있으니까 아시겠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요나답이 지금 그런 말 하고 있는 것은 뭘 생각지를 않는 것입니까? 자식을 잃어버리는 부모의 마음을 전혀 염두에 두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숫자로만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그런 아들이기 때문에 숫자만 가지고 따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만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괜찮습니다. 개운치 마세요. 아홉은 살았습니다. 이런 계산은 다윗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든 아홉이든 소중한 자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자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자식이 집에 있는데 한 자식을 잃어버렸다. 다행이다. 그런 부모 없어요. 하나 자식을 찾기 위해서 온 천지를 싸돌아 다니는 것. 그게 부모의 심정이라 그 말입니다. 어제 TV를 보니까 뭐 700 몇십 명의 아이를 잃어버려가지고 부모들이 막 찾고 다니는 그런 것을 봤는데 그 부모들 인터뷰하면은 아이를 잃어버린 뒤로 우리는 가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분명히 다른 자식이 있는데도 그들과 상관없이 하나의 아들을 잃어버린 때문에 우린 가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란 말이죠. 그게 부모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잃어버린 자식은 놔두고 야 그래도 이 둘이 있다, 셋이 있다 위안을 삼는 그런 부모는 없을 거란 얘기죠. 그리고 요나담은 이러한 부모의 심정, 아비의 심정을 돌아보지를 아니하고 숫자를 따지고 숫자적 계산식을 내보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요나답을 간교한 요나답이라 이렇게 그 앞에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간교한 요나답은 많고 적음을 따지는 그래서 많은 건 가치 있고 적은 가치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세상의 숫자적 계산식 이것을 다윗에게 그대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요나답의 이러한 계산식에서 머물러 있고 그러한 계산식을 버리지를 못한 경우 우리가 많다는 사실. 그걸 우리가 이 시간에 염두에 두자고 하는 것이죠. 대개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외적인 규모나 교인들의 숫자나 이런 것에 기준이 되어 있는 경우가 태반이란 얘기입니다. 자, 1,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쪽은 1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1,000명이 모이는 교회에 비해서 10명의 교회는 상대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것. 그게 세상 사람의 계산식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꿈꾸는 것은 1,000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에 있지 10명이 모이는 교회에 있지는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뭘로 평가가 돼야 되겠습니까? 요나답의 계산식으로 한다면 분명히 숫자로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과연 숫자를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실까? 이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100마리 양이 있단 말이죠. 99마리는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양을 자기의 소유재산쯤으로 생각한다면은 99마리에 비해서 한 마리는 그 가치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결국 99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한 마리는 얼마든지 포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한 마리 찾기 위해서 자칫 잘못하면 99마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걸 염두에 둔다면 큰 걸 위해서 작은 거 한 마리는 포기할 수도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세상 계산법이고 우리 가진 사고방식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양을 잃어버린 이 사람은 99마리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뭐라 하냐면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리지 아니한 99마리 그 양을 위해서가 아니고 누굴 위해서입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인자가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99마리 우리가 볼 때 가치 있게 보이는 거 그걸 위해 예수 오신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한 마리 그것도 잃어버렸습니다.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그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99을 소중히 여기고 99을 가치 있게 보면서 한 마리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진 우리의 계산식이 예수님의 계산법과 맞지를 않는 거예요. 도저히 안 맞들린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계산식은 남아있는 99보다는 잃어버린 한 마리가 더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계산법이 여러분 이해가 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게 답이잖아요. 하늘이 기뻐하는 것. 의인 99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하나의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 이것이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하늘의 계산법이라 그 얘기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죄인을 일컬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 잃어버린 양이냐? 자기가 멸망받아야 될 죄인임을 아는 것, 아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 죄인 하나가 자기 죄를 알게 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회개하게 되어지는 이게 잃은 양을 찾은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 일을 위해 주님이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결국은 높이는 것이고 그 일을 성취한 모습이란 얘기죠. 그게 하나님께 엄청난 기쁨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99은 누구라겠습니까?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란 말입니다. 스스로 잘한다고 여긴 존재들이란 것이죠. 우린 아무런 문제 없다고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 기쁨은 이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잘한다고 여기는 99이 하나님의 기쁨거리가 아니란 얘기.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입니까? 단 한 사람의 신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바된 경험이 있는 그러한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에게는 99이라고 하는 많은 수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단 하나라고 하는 그 수를 할지라도 죄인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 앞에 자기 죄를 보면서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 감사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산식을 우리의 계산식으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세상 어디를 봅니까? 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항상 99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역시도 그러한 세상의 계산식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수가 많습니다. 기쁘시죠? 이렇게 나오는 것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나무라라 하는 것입니다. 요나답이 자식을 가진 부모의 심정, 아비의 심정을 내면한 채 숫자로 보는 것처럼 그 잃어버린 한 심정이 된 아버지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면한 채 숫자를 가지고 따져버리는 한귀한 요나답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적은 수의 교회를 기뻐한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예 숫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수가 많고 적든 이걸 가지고 기뻐하는, 그걸 가지고 구분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죄인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는 것, 회개하는 신명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성도가 누구냐? 자기의 죄를 알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그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성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보는 참된 성도는 다르게 보여집니다. 세상적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참된 교회인으로 높여지고 교회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소위 교회 안에서 일 많이 하는 사람들, 뭐 봉사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헌금 많이 바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에 뭔가 크게 보탬이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 바로 그들이 높임받고 그들이 하는 행동들이 신앙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결국 이러한 교회는요, 돈 많은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자동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데 돈 없는 가난뱅이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약자가 많을 때 교회가 부담을 가져버립니다. 약자가 많으면 교회가 부지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부담을 가져버린다는 얘기죠. 그러한 사고방식, 그러한 계산식 가지고는 절대로 교회라는 일걸음은 포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약자가 있을 때 약자에 대한 하나님 마음을 살펴야 돼요. 과연 하나님도 그 약자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까? 이걸 물어야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계산식 가지고 우리의 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평가하고 계산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말한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성도의 모임이에요. 한 명이 모이든 두 명이 모이든 백 명이 모이든 거룩한 성도의 모임이다. 이 본질에서는 절대 다를 바가 없단 말입니다. 동일합니다. 이걸 여러분 잊지를 마세요. 교회의 중요성, 교회의 가치는 몇 명입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죄를 알고 주를 바라오며 회개하는 거룩한 성도가 모인 모임이냐? 거기에 교회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 분명히 그걸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100명입니다. 올해 1000명 모입니다. 떠들어 봐야 하나님은 듣지도 않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커지고 숫자가 많아지면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 얘기는 간교한 요나답의 계산식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부모는 남아있는 자식으로 기뻐하기보다도 잃어버린 한 명의 자식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이 한다겠습니다. 그걸 생각하지 않고 있는 계산식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은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심정, 그 마음을 깊이 헤아리면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하늘의 기쁨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는 것, 분명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찾아가지고 모아가지고 양의 무리, 큰 무리로 만들어라. 그 얘기는 아니, 그 얘기 없어요. 교회가 자꾸 하나하나 모아서 많은 수를 만드는 데 관심을 두는데 하나님 관심 오직 하나에 있을 뿐이라 그 말입니다. 한 심령, 심령에 있을 뿐이란 얘기죠. 많은 교회가 기도할 때에 뭐 빈자리를 채워달라 이런 기도를 하죠. 예배당을 꽉 채워달라 그런 얘기죠. 관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가 꽉 채워지는 거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심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신자라면 빈자리 채워달라 이런 식기는 자연히 사라지게 될 거예요. 교회의 문제는 예배당에 빈자리가 많은 것, 이게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이, 여러분의 그 심령이 주님이 계시지 않은 빈자리라는 것,
그게 바로 문제라 그 말입니다.
예배당에 빈 자리가 많아 썰렁한 거, 이게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셔서 내 심령이 썰렁한 거, 그게 우리에게 크나큰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냐,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냐, 여기에 관심을 둔다면은 자리가 비어있는 그런 예배당이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자리하지 아니한 내 마음의 상태, 엉뚱한 게 자리하고 채워진 내 마음의 상태가 더 크고 더 심각한 문제로 여러분께 다가와지는 것, 그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를 보려고 하지를 마세요. 눈만 상합니다. 여러분의 눈에 크고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좋게 보여진다면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 보고 있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답의 계산식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셈이에요. 여러분 눈에는 예배당, 사람 이게 아니고 낮은 자리에서 어려움과 힘듦에서도 말없이 예수를 믿고 있는, 날마다 내 죄를 돌아 회개하고 있는 그러한 그 심령 하나하나가 여러분 눈에 보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심령들을 참 귀하게 보고 그 심령 높일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지야 한다는 얘기죠.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그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인해서 기뻐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참된 교회란 말입니다. 이게 복음의 정신이 살아있는 교회란 얘기죠. 그러니 이러한 복을 환영하고 받아들일 교회가 얼마 되겠냐 말입니다. 교회가 요나답의 계산식에 잡고 치우치니까 하나님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이 사람의 치졸한 계산식, 욕심만 보이는 그런 교회로 자꾸 전락해져버려요. 요나답은 하나보다도 많은 수를 더 가치 있게 봤다. 이게 바로 사탄의 간교함이라는 거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은 인간을 기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아닙니다. 많다는 것이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다는 것, 많은 것 이걸 기대한다면은 그게 곧 사탄의 간교함에 속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잃어버리신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를 만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예수님을 아는 자기 죄를 보면서 주님의 은혜 앞에 나오면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 심령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귀할 뿐이라는 것. 그 점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다른 것 보지 마시고 여러분 속 들여다보면서 과연 내가 주님으로 감사하고 내가 내 죄를 알면서 주님의 은혜에 찬송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내 속에 주를 두고 있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오는가. 그것만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곧 복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계산식, 내 답 다 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계산과 하나님의 답이 어떤 것인가를 날마다 배워가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알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피게 하시고 간교한 요나답의 계산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것 우리가 세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한 자가 누구인가를 살피는 가운데에서 우리 역시 그러한 성도를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을 밀쳐내지 아니하고 거부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그대로 반기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 은속교회 역시도 복음 위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